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화파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랏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회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류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함께 있기를 사모하세요. 함께 있기를 사모하세요.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입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술람미 여자는 아가서에서 말하는 신부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신랑과 신부 사이의 그 사랑이 회복이 되었어요. 어제 우리가 묵상할 때 신랑이 어떻게 신부를 칭찬하고 신랑이 어떻게 신부를 아름답게 묘사하는지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이 신부의 지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3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라는 표현은 이 여인이 그 어떤 신랑을 다시 만나가지고 그 고귀한 지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라는 것은, 마하나임은 이를테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고, 네, 우리 사사기 보면 실로 성막에서 춤추는 여자들 잡아가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축제가 벌어지면 여인들이 막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은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런 춤추는 자리에서 아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춤꾼이 아니고, 이 여인은 아주 고귀한 신분을 이제 회복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춤을 추는 여인이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이 신부가 자기 신랑을 만나고 또 자기는 신랑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고 아주 고귀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 자리에나 가면 춤추는 것을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고귀한 신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7장 1절 보시면 귀한 자의 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막 이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5절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부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막 노래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신랑이 등장하기 전에 이 들러리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오페라 같은 거 하면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주변에서 막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막 이게 이제 이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당시 표현으로 우리는 사실 이거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는데 이를테면 내 넓적 다리는 동으로서 숙련공이 마른 만든 구슬 꿰미 같다. 혹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피운 둥근 산 같다. 뭐 이게 뭐 이쁘다는 말은 있는데 우리에게 확 와닿는 것은 아니에요. 암사슴의 장태 새끼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이를테면 상아망대 이런 거 뭐 사실 우리는 상아 거래가 국제적으로 금지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상아로 만든 물건 이거 보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이제 상아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개수본 바드락빛 뭉겨져 있는 연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개수본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표현으로 하자면 이거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다 비유하면서 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7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7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는 것은 그 머리카락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 머리카락을 뿅 간 것 아니냐. 사실 이거는 우리로 치면 꼴레리 꼴레리 하고 놀리는 거예요. 이 왕이 저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겼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스를 읽으면 신랑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부의 경우에 신부가 진짜 이런 절세 미인이냐 정말 이렇게 온갖 그 시대의 아름답고 예쁜 것을 가져와가지고 뭐 같다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미인이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가서 1장 등장할 때부터 아가서 1장 5절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가서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을 쬐어서 겉모습은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고돈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신부가 스스로를 말할 때는 자기는 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뭘 볼품 없는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햇볕에 쬐여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이 꾸미고 있는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아주 온갖 거칠어진 그런 장막 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뭔가 남들이 볼 때 눈에 확 띄는 아름다움이 없는 그래서 자기는 맨날 어디 가가지고 일이나 하는 그런 신세라고 탄식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신부가 진짜 그렇게 절세 미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스를 읽어보면 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말을 하고 신랑도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백에 속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주변에서 이를테면 이쁘다는 말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신랑 신부가 서로 관계가 조금 갈등을 겪고 위기를 겪었다는 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 되려고 하면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지. 뭐 이렇게 너무 정직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가서를 읽을 때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관적인 거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야말로 신앙 고백에 속한. 이를테면 우리가 결혼식장을 가면 신부의 미모를 아름답다고 말을 해야지. 결혼식장에 갔는데 저 신부는 안 이쁘네, 뭐 저 신부는 어떠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다 신랑 신부는 멋있고 다 아름답다고 말을 해야지. 거기 가가지고 저 신부는 뭐가 어떻게 생겼네, 뭐가 어떻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건 고약한 성미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런 자리에 가면 다 이쁘다, 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신부를 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다 이쁘다, 그렇게 저렇게 이쁘니까 신랑이 저기에 푹 빠졌구나 하면서 막 꼴레를 꼴레를 하는데, 이거는 해방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위기를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면 주변에서 뭔가 분위기를 띄워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성미가 아주 더러웠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거는 정직한 말이 아니고 아주 어리석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은 신랑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 신부를 칭찬하고 이 분위기를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인데, 이를테면 7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신랑의 신부에 아주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랑의 신부를 보면 그야말로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은 이렇게 서로에게 매료되는 것, 서로에게 매료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천하 만민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만 아세요? 온 세상을 다 아시는 분이지.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매료되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냥 입이 귀에 걸리는 거죠.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렇게 매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신랑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를테면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사이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곡기는 사과 냄새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히브리어로 읽으면 훨씬 더 선정적이지만 약간 우리말로 읽어도 이거는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는요 어린 묘목이 아닌 한 이제 종려나무가 자라면 작게는 3m에서 높이는 7m, 8m까지도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지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신랑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아주 늘씬한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하여튼 그 아무리 높아도 내가 올라가서 내가 그 가지를 잡겠다고. 그러니까 이 신랑이요 아내에 대해서 이 신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를 사랑하기 위해서 혹은 신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달려가겠다. 그러니까 그 높이 올라가도 자기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렇다면 앞에 보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막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고 막 이렇게 여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전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우리 집사람 전주에 있을 때 연애했거든요. 요즘은요, 한 3시간 반 걸려요. 그때는요, 6시간 걸렸어요. 버스를 타면. 옛날에 어른들 삼중고속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전주시내 그 지금 기업버스 그 앞에 거기 한중고속이 있었거든요. 그거 타면요, 고속도로, 그때는 뭐 이렇게 장수 지난 고속도로도 없어가지고, 막 경호강 타고 구불구불,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신이 없는 거죠. 이런. 아마 그래서 제가 장가를 우리 집사람한테 시켜본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먼 길도 어렵지 않고 아무리 힘든 길도 힘들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신랑이 자기가 종려나무 가지에 올라가지고 그 가지를 잡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무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짐을 지셨는데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는 그게 정말 피곤할 정도의 고생, 고난이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이 그것이 사랑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힘을 짊어져도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전혀 피곤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렇다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이고 여러 가지 봉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이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죠. 오히려 더 힘껏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흉내만 내는 것이라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해가지고 그 남들을 이목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심 남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게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는 거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살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신부의 말이거든요. 신부의 말인데 이제 그 뒤에는 다 또 신랑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신부의 말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두 번 나왔어요. 여러분 아가서 2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가서 2장 16절. 아가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6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것. 여러분 이 표현 보시면 2장 16절과 6장 3절, 7장 3절의 7장 10절의 차이가 뭘까요? 2장 16절과 6장 3절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지금까지는요. 상호소속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 7장 10절은요. 상호소속이 아니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니 내가 사랑하면 저도 내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0절은 그게 아니고 당신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일종의 그 일방적인 사랑 고백인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어떻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혹은 당신이 뭐 어떤 존재든지 혹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나는 오히려 당신만 바라보겠다 뭐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 고백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야말로 전적인 사랑이고 전적인 헌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혹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냐를 따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늘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를테면 요업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 사단이 주님께 그 늘 앞부분에 욕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요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요업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내죠. 이를테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사랑하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경험이 있든지 사실상 주님은 그 주님 그 한 분만으로 혹은 그분의 존재만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내 상황, 내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 사실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아가서를 읽을 때 이 사랑이 점점 자라나고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져 가면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7장 11절 보시면 7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들이 퍼졌는지 송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이게 주리라.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에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방해도 받지 않고 싶어서 어떤 사람을 방해도 받지 않고 싶어서 오늘 8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둘만 있고 싶은 그래서 사랑이 배타적이라고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싫고 나는 오직 당신과만 함께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복음서 읽으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아니면 아침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시간을 사모하는 뭐 이런 거 모세가 분주함을 벗어나서 더 진영밖에 회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늘 친구가 친구를 대함같이 주님과 서로 교제하는 뭐 이런 어떤 그 배타적인 관계 주님과 특별한 만남을 사모하는 뭐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사랑하고 또 함께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묵상과 개인적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끌리고 서로 함께 있고 싶어 남들의 방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그것이 사랑이고 그 주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하는 그것은 무슨 하나님의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의 뜨거움과 간절함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고 간절하게 사랑해서 늘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귀한 사랑의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